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폭격을 가하면서 적어도 1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본부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서 폭발이 일어나 교량 일부가 붕괴한 직후 러시아의 포탄이 자포리자 아파트 등에 떨어지면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안당국은 러시아가 쏜 로켓들이 주택 20여 채와 아파트 50개 동을 파손했으며 약 5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이날 공격을 확인하며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서는 철도로 운송되던 유조차에서 불이 나 불이 옮겨부터 폭발하면서 다리 일부 구간이 붕괴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이 폭발로 대교의 주요 구간이 손상돼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크림반도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당분간 중단됐고 양방향 차량 통행도 멈춘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일부 전투에서 수세에 몰리자 군 최고 지휘관을 또다시 교체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8일 다성 장군인 세르게이 스로비킨 육군 대장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지역 합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스로비킨 대장은 2017년부터 항공우주사령관을 맡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선에선 지난 6월부터 남부군관구 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또 과거 시리아 내전 당시 러시아군을 이끌었으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알레포 폭격을 지휘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군 총사령관을 교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언론들은 이번 총사령관 교체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에 중요한 보급로 역할을 했던 크름대교가 공격으로 일부 손상된 이후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 7중전회가 9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7중전회가 9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7중전회에 이어 16일에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립니다. 7중전회에서는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약 170명이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열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무대가 될 20차 당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한창인 이란에서 국영방송이 한때 해킹당해 반체제 영상이 방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9시경 이란 국영방송 채널인 1번과 채널 6번에서 갑자기 정규방송 송출이 끊기면서 해킹 조직이 만든 영상이 약 11초간 방송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마네이가 불길에 휩싸이고 표적으로 조준되는 이미지와 최근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인물인 마흐사 아미니의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의 삶, 자유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반복되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일어서자라는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아달라트 알리, 알리의 정의라는 해킹 조직이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직은 이날 해킹 공격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거리에서 흘린 무고한 피를 위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약 4주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유럽에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유럽연합 EU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8% 늘어난 15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 코로나 입원 환자가 전주 대비 약 32% 증가했고 집중치료 입원 환자는 약 2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의 코로나 관련 입원 사례도 전주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입니다. 유럽질병예방센터는 지난 3주간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 발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확진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주 사망률은 전주보다 10% 정도 떨어졌다고 유럽질병예방센터는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에 전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4일 오전 7시 23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한 발을 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북한은 주로 단거리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북한이 이번에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가 4,500km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명백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가 3,400km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이 미사일이 4,500km를 날아간 것을 보면 이 북한은 그 자신들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 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요.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9월 23일에 미국과 한국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연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이후에 북한이 이제 최근에 6차례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 25일 날 발사가 있었고요. 자, 이 상황을 그동안에 전개되어 온 것을 보면 북한이 발사했고 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연합훈련을 여기에 대응해서 실시했고요. 또다시 북한이 발사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돌아가다가 다시 한반도 영해에 재진입했고요. 북한이 또다시 여기에 반발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기에 다시 미국과 한국, 일본이 훈련을 공표하고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는 앞으로 더 강한 군사적 도발에 명분 쌓기일 수도 있고요. 또한 미국을 향한 어떤 군사 외교적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최근에 잇따른 도발 배경 자체가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는 한반도 해역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그리고 또 미국, 한국, 일본의 공동훈련에 반발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한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의 표출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상황은 강대강이 부닥치는 그런 국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위기 상태가 고조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하는데 지난 4일 쏜 미사일이 이것이 어떤 미사일인지 그 유형을 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북한 당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지금 정확히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네. 발사된 미사일의 그 비행 거리 등을 볼 때 아마 이것이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비행거리가 이제 4,500km 그리고 고도가 970km 속도는 마하 17, 이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 비행거리와 고도로 가진 탄도미사일은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성 12형 미사일은 그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고요. 2017년 4월에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그 뒤로 이제 몇 차례 그 시험 발사를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처음부터 1회, 2회, 3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게 좀 발사된 이후에 공중에서 폭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번은 다 실패를 했고요. 2017년 5월에 이제 4차 발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그 한 2,000km를 날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네. 몇 차례 발사를 했는데 화성 12형은 그 이후로는 주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도 이렇게 쏜 게 아니라 고각. 그러니까 한 70도, 80도 이 정도로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많이 나르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발사 자체는 그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7차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상 각도로 그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4,500km를 비행을 했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 기지가 많은 광보다도 멀리 지금 비행을 한 그런 셈이고요. 또 하나는 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그 속도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그 음속의 17배인 마하 17로 비행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그 빠른 속도로 그 미사일이 비행을 하게 되면 미국도 뭐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방어망, 사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음속의 뭐 한두 배가 아니라 17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비행하면은 사실상 뉴욕회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이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일본 정부가 피난 경보를 발령한 것이 마지막이었지 이제 지난 2017년 9월 달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됨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그 미사일이 지나가는 지역이죠. 홋카이도 지역에 이제 경보를 발령했고요. 또 그 지역에서는 신칸센 열차가 일시 정지했고 또 그 현지에 학교들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서 임시 휴교 조치를 내리는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피난 경보를 발령했던 것처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경우에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매우 강하게 그 이제 말하자면 경보를 내리고 또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에 역대 일본 정부들이 이 북한의 이러한 핵 미사일 도발을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일본 헌법상으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형태의 교전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자위대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정규군을 갖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아베 신조 총리 이후에 역대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일반 군대화하고요. 또 이 군에 대해서 해외 파병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의 그 점점 더 말하자면 강해지고 있는 군사력 그리고 군사적 위협 이런 것들은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굉장히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넘어가서 바다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일본 그 상공 그러니까 하늘을 뭐 비행한 거는 틀림없는데 이제 문제는 네. 그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영공을 침범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공을 비행한 거는 틀림없지만 이것을 그 일본 영공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영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영공이라 하면 그야말로 그 한나라의 그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죠. 하늘에 예. 미치는 공간을 말하는 건데 아, 이것이 사실 그 침범이 되면 전쟁 사유가 될 만큼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그럼 하늘로 몇 킬로미터까지가 일본의 영공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대개 이제 지상에서 한 100km까지를 영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0km 이하를 만일 북한 미사일이 비행을 했다면은 그 영공을 침범한 것인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자강도에서 미사일을 쏴서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는 대개들 한 1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그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영공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 미사일이 그 일본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요. 그 홋카이도하고 그 혼슈 사이에 스가루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가 네. 일종의 그 해협인데 국제 해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바다로 치면은 공해를 그 비행한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하늘을 그 비행한 건 틀림없지만 영공을 침범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도 북한의 핵 공격 권한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수년 전에 일찌감치 자신들이 괌을 언제든 유사시에는 타격할 수 있고 또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비행거리가 4,500km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양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400여 킬로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정보당국의 판단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사실상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을 장착한 핵미사일이 실제로 그 대기권을 재지진해가면서 미 본토에 그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을 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괌 타격 역량은 이미 북한이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잠깐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전투기로 정밀 폭격 훈련을 하는 것 외에 지대지 미사일 사격도 했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4일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미국은 그 한국, 일본과 그 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그 무력 시위, 억제력을 과시를 했는데요. 4일에는 미 주한 미공군 그 F-16 그 넉 대 그리고 한국군 F-15K 넉 대가 서해에서 그 합동으로 편대를 이뤄서 정밀 폭격 그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일에는 한국과 미국이 그 동해상으로 연합 그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한국군은 그 현무 미사일을 한두 발을 쐈고요. 또 미국은 에이타킴스 일종의 그 정밀 그 로켓포입니다. 이것도 그 발사를 했고요. 또 이것은 그 한국군만 대응한 그 상황인데요. 6일 날에는 북한 전투기가 한 12대가 그 편대 비행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군 F-15K 한 30대가 긴급 대응해서 출격을 해서 무슨 충돌은 없었습니다만은 북한이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도 합동 또는 연합 훈련을 하면서 계속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한국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한국에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북 대응은 정책도 그렇지만 전임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는 상당히 대비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이 북한의 도발 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을 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시키고 또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섰죠. 그래서 미국 측에 대화를 설득하고 또 북한에도 마크 협상을 통해서 그 대화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지난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당시에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등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위기 상황이 조성됐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그런 말을 써가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그런 그 연설까지 유엔에서 했었는데요. 예. 이때 당시에 결국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로 나섰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극적인 네. 돌파구를 네. 찾았던 것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난하고 경고하는 것 외에 곧바로 맞대응하고 있다. 앞서서 최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이 전투기로 정밀 폭격 훈련을 했고요. 지대지 미사일 사격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예.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s we noted in our statement last night, we strongly condem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dangerous and reckless decision.
장피에르 대변인은 북한이 이날 시험한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로 지칭하면서 미국은 일본 상공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기시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이 낸 성명을 보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일본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인한 차원의 그런 통화라는 지적입니다. 말씀드린 제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계속 고민해왔던 것이고요. 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대응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고 실제 대화에 관여하는 게 북한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네,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그 5일 칠레를 방문해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뭐 특별한 해석보다는 블링컨 장관이 말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과거부터 그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계속 그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렇게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미국은 그 방어와 억제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 억지력 강화, 한미일 그 연합훈련 이런 것을 그 공조 강화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제 대화 얘기입니다. 아, 추가 도발을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그 제의하고 이를 통해서 좀 그 위기 상황을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블링컨 장관이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상당히 그 실망스럽긴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미국이 이 시점에서 별도로 북한에게 그 대화를 제기할 그런 그 움직임 뭐 그런 의도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요청으로 5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5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아무런 조치도 합의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대로였고요.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당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이런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상 두둔한다, 그리고 묵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또 강하게 비난하는 그런 것으로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미국과 한국이 미국의 핵 항모를 동원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한 것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촉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 체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전원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도 어떠한 말이냐면 합의된 그런 조치가 지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때문에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엔 안보리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중국이 이제 북한을 두둔을 했는데 혹시 미사일 발사 이것이 사전에 베이징과 평양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을까요?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그 북한이 그 한경도 풍계리 핵실험장 그 삼봉 갱도 복구를 시작한 것이 그 3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예.
5월에는 벌써 이제 기폭 실험까지 마쳤고요. 따라서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간에 7차 핵실험 또 미사일 또 북중 간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북중 화물 열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그 모종의 그 교감 논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10월 16일 날 그 베이징에서 그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보통 대회가 아니고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이 시작되는 그 상당히 중요한 그 중국에게는 정치적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북한이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중국의 그 큰 정치적 잔치를 앞두고 일종의 그 재를 뿌리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중국에서 미사일은 몰라도 아마 핵실험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충분히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 관측이 있고요. 또 중국하고 북한 간의 그 핵실험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리고 북중 간의 그 화물 열차 문제, 식량 지원 이런 여러 문제를 두고 교감과 메시지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런 것이 최근 열린 그 안보리 회의 이런 것에서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당사자인 그 북한과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로 방향을 돌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레이건 항모전단이 5일 다시 동해에 전개됐는데요. 지금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다시 한반도 해협을 떠났다가 이 레이건호 항모 강습단이 다시 이제 재배치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
당연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합참의 이번 그 레이건호 재진입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10만 톤급이 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로널드 레이건호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담화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 도발을 계속하는 여기에 맞서서 다시 레이건호를 재진입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경고의 메시지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 외무성은 6일 새벽 공보문을 통해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다시 전개되는 데 대해서 반발을 하고요. 이어서 오전 6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의 뜻으로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북한이 그 여러 번 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노동신문 또 북한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을 지켰는데 6일 날 그 북한 그 외무성이 공보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하나는 그 미국의 그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그 동해 전개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를 그 강력 그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북한의 그 전형적인 하나의 그 도발 그 공세 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을 적에 동해로 집중적으로 북한이 그 단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하나의 그 표시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도 그 공보문을 낸 걸 보면 항공모함 동해 전개를 굉장히 강력하게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도발의 책임을 그 미국에 떠넘기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한반도 수역에 레이건함을 입항을 시켜서 단거리 미사일로 내가 대응을 했고 다시 지난번에 동해에서 그 항공모함을 전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을 하나에 깔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명분을 축적하는 그러니까 다시 레이건함이 오거나 이 같은 전략적 도발이 미국이 할 경우 북한은 언제라도 다시 미사일을 쏘겠다. 아, 이런 것을 그 보여주는 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자, 이번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의 이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정상 차원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갖고 또 정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실무급에서 전화 통화를 갖고 논의를 깊숙이 진행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양측 간의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것은 한일 관계 전반에 말하자면 전망과 곧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규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협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일 관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말하자면 강제징용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가 연루된 것이어서 사실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이 오래된 일이고요. 또 그만큼 국민적 감정도 함께 엮여 있어서 원만하게 쉽게 그렇게 해소하기가 그 여의치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사실상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잇따르고 있는 것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양측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보면 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그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관계 정상화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단언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쏘았는데, 자, 그럼 다음은 뭐가 될까?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아마 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많이 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4일날에는 그 4,500km 나르는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마 ICBM을 쏠 것이고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은데요.
예.
사실은 그 ICBM 쏘고 뭐 핵실험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0월 16일이 그 중국 공산당 당 대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앞두고 여기서 ICBM을 쏘는 것이 하게 되면은 중국이 상당히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가능하고요.
예.
또 하나는 ICBM을 쏴서 한꺼번에 갑자기 긴장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중거리나 뭐 단거리를 쏴서 계속 긴장을 유지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 단계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아마 그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같은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 중국의 반응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쉬어갔다가 11월 돼서 또는 12월이 돼서 아마 그 발사나 이런 것을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ICBM이나 7차 핵실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만 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워싱턴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또 좀 질문도 나올 수 있을 법한데요. 윤 기자가 이 부분 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반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한국, 미국이 이 강대강의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은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갈등 위기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 사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지난해 4월 말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이후에 줄곧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해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대화다. 그리고 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더 구체성을 띈 그런 대북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 지금 상황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거의 기대를 줬고 또 관심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그야말로 버티기나 생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많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다시 동해상에 전개됐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오에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임기 중에 사임한 대통령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인데요.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는 등 외교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리처드 닉슨은 1913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식품점과 주유소를 운영하셨는데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았는지 늘 돈에 쪼들리셨습니다. 난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요. 토론하는 걸 즐겼고 또 아주 잘했습니다. 어느 쪽 입장에서든지 토론에서 절대 지는 법이 없다고 지도교사가 칭찬했을 정도입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집 근처에 있는 위티어 대학에 진학했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미국 동부의 명문 듀크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갔는데요. 3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법대 학생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한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자 해군 중위로 태평양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군에서 나온 닉슨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 후보로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한 건데요. 역사학자 켄 휴스 씨는 닉슨이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His childhood was very typical for an American politician.
닉슨의 어린 시절은 전형적인 미국 정치인의 어린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닉슨은 공부를 아주 잘했고요. 대중 앞에 나서는 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에 뛰어났고 학생회 활동도 아주 잘했죠. 또 아마추어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자신을 내세워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외골수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치인이 될 생각을 했다는 건 아주 확실합니다.
일단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닉슨은 아주 빠르게 정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946년에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 4년 만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됐고요. 다시 2년 뒤에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통령으로 선출된 겁니다.
No Republican had ever advanced that far in such a short amount of time.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1946년에만 해도 리처드 닉슨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6년 뒤인 1952년에는 부통령으로 선출됐으니까 말이죠. 리처드 닉슨의 이름이 유명해진 건 히스 사건 덕분입니다. 히스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한 간첩 사건인데요. 국무부 관리였던 엘저 히스가 소련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당시 리처드 닉슨이 하원의 반미활동조사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닉슨의 끈질긴 고집과 다른 사람들의 조사 능력에 힘입어서 공산당 간첩 조직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초기에 히스가 간첩이란 사실을 폭로해서 닉슨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죠. 덕분에 1950년에 상원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고요. 1952년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부통령 후보로 뽑혔던 겁니다.
닉슨은 아주 적극적인 부통령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에게 다양한 업무를 맡겼고요. 닉슨은 주어진 일을 기꺼이 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1959년 소련에서 미국 상품 전시회가 열렸을 때는 니키타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 총리와 서로 자국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유명한 부엌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닉슨을 가리켜서 첫 현대 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닉슨은 특히 아이젠하워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잘 대처해서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닉슨이 강요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여러 가지 의전상 대통령의 의무를 대신했죠. 그때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누군가 나라를 맡아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닉슨은 지나치게 권력을 장악하지도 않았고요. 또 적당히 개입하면서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사실 1956년에 아이젠하워가 재선에 나갈 때 공화당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부통령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닉슨의 힘이 너무 컸고요. 또 중요했습니다.
일찍부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후계자로 낙점을 받은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닉슨은 2년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고요. 낙담한 닉슨은 잠시 정계를 떠나서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68년에 다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은 닉슨은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3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당시 미국인들은 오랜 베트남 전쟁에 지쳐 있었습니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번영의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 미국인들 눈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닉슨이 아주 매력적인 후보로 비춰졌던 겁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닉슨은 외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흔히 핑퐁 외교로 불리는 탁구 친선 경기를 전주국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버지니아 대학교 밀러 대통령 연구센터 연구원인 역사학자 켄 휴스 씨는 미국과 중국 간의 수교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ince the Chinese Revolution, the Communist Revolution in 1949.
1949년에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슨 취임 첫 해에 들어서면서 소련과 중국 공산 정부가 큰 긴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닉슨은 이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마오쩌둥과 자원라이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중국의 반응을 떠보죠. 그리고 1971년 4월이 되면 그런 노력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1971년 7월에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고요. 1972년에 닉슨 대통령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또한 닉슨 대통령은 1972년 5월에 소련을 방문하고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총리와 만났는데요. 당시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폭격기 등 전략 무기수를 제한하는 전략무기 제한협정이 나왔습니다. 또 1973년에는 북베트남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청을 세우고 임금과 물가를 통제하는 등 국내 정책 면에서도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습니다. 덕분에 197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닉슨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1972년 6월 18일 민주당 선거본부에 침입한 혐의로 5명이 체포됐다는 기사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실렸다. 워싱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정보를 훔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관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는데,
네, 닉슨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서 발뺌했지만 백악관의 의혹의 눈길이 점점 쏠리기 시작했고요.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닉슨 전문학자 켄 휴스 씨는 설명했습니다.
Here's the problem for Nixon. He learns that the Watergate break-in has occurred.
닉슨에게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을 지휘한 미 중앙정보국 CIA 직원 하워드 헌트와 연방수사국 FBI 원 고든 리디, 이 두 사람이 앞서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에 닉슨이 불법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에 헌트와 리디가 관련됐던 겁니다. 그래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하죠. 앞서 자신이 한 불법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FBI 수사를 방해한 겁니다. 닉슨의 은폐 노력이 효과가 있어서 1972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닉슨이 FBI 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있었고요. 닉슨이 버티지만 결국 대법원 명령에 따라서 조사관들에게 그 테이프를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그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미국 국민들은 도덕성이 높아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Mr. Donahue.
Aye.
Mr. Brooks.
Aye.
1974년 7월.
Mr. Kastenmeier.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탄핵이 확실해지자 궁지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1974년 8월 9일 마지못해서 백악관을 떠났을 때 닉슨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닉슨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한 달 뒤인 9월 8일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발표하면서 리처드 닉슨은 법정에 서는 일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말리아 모가디슈 하얏트 호텔을 포위한 테러 조직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30여 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테러 위협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군사와 민간 보안 서비스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아프리카 우방국들을 계속 돕고 있다고 제프리 트로렌티스 유엔 특별정치보좌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말리아와 소말리아에 있는 아프리카 연합의 지원팀,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며 알샤바브 위협에 더 잘 대처하고 소말리아가 자국의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렌티스 대사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와 알카에다는 분쟁과 정치적 혼란, 사회 경제적 불평등, 불만을 지속적으로 악용해 테러 공격을 선동하고 조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을 거부하려는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엔 보고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지역에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와 알카에다 잔당들은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만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러 조직들은 또 무인 항공 시스템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테러 조직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고 정보 활동과 선동 활동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테러 조직의 무인기 활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케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러 분자들은 무인 항공 시스템과 다중 이용 기술을 활용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케냐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슬람 국가와 알카에다, 알샤바브와 같은 테러 조직들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하나로 뭉쳐 테러 조직을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